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5절 6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미 우리는 신자란 율법과 결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하는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확인했었습니다. 5절, 6절에 이르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육신에 있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라는 답이 됩니다. 근데 4절에서는 원래 육신을 들먹이지 않았고 율법과의 결별을 강조했었습니다. 5절에서는 육신으로 나옵니다만 육신에 있다는 말과 율법에 있었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같은 의미로 대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열매 맺게 했다 하는 이 말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5절, 6절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에 있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아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일 것입니다만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끔 착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은 악한 생각도 선한 생각 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한 만큼 하는 사람은 이엇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정신은 악한데 육체가 선하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말은 변명용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그런 말 하죠.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이래봬도 속은 청춘이야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헛된 얘기죠.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간혹가다 이제 한 40대 후반 50줄에 막 들어서려고 이런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드디어 미모로는 더 이상 잴 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는 문턱에 섰을 때 신방 갈 때 요딴 소리를 해요. 목사님, 저희같이 할머니들 하고 다니니까 싫죠. 어디서 배운 개뼈다구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까지도 미모라는 것으로밖에는 자기 평가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멋있어져야죠. 나이가 들어갖고 오빠 나 최진실 같아 이러면 무슨 이 사람이 도대체 머리큐가 돌고래인가 침팬지인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나이가 들면 인격이 원숙해져야죠. 나도 20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장이 하나 신입사원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젊다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거 지나야 여기 오는 건데. 뭐 때문에 거꾸로 가요? 남자가, 나 이제 힘이 떨어져서 이제 늙어서 난 이제 망했다. 그건 힘 좋으면 다예요. 그럼 뭐 힘 좋은 걸로 따지면 코끼리가 되시든가 뭐 이렇게 다니지 왜 사람으로 났어요? 사람이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육신이란 말, 육체라는 표현을 대단히 죄악시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적 발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 육체를 이 한정된 것, 그 영원한 가치를 갖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는 풀과 같다,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을 물론 쓰는 그런 육체를 표현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도 은혜 아래 있다는 말과 대치되는 말이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다른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럼 8장 4절에 가시면,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말을 이 육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 어떤 원리하에 있는가, 어떤 체제 아래 있는가의 상징적 표현인 것을 증명합니다.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영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다 뭐예요? 그럼 다 귀신이에요? 유령이고?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영에 있다는 것은 영적 원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하는 말과 결부해서 육신을 죄악시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지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이 육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육체가 한 번도 선한 일에 그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은 어쨌든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그 죄를 이 몸뚱아리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그가 죄의 죄를 지은, 그리고 죄를 따라 산 것의 대표적인 그 표현으로서 육신, 육체 이런 말을 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이 육체가 없어질 것, 그리스적 사고방식에 의한 영이 갇혀있는 육체로부터, 물질계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은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죽었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존재가 끊기고 이제 죽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인격과 결부해서 표현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죽었어도 이건 누구라 그러지 이건 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죽었어도, 시체를 가르쳐서도,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다구만 남아있어도 이건 누구라 그래요. 그때도 꼭 인격적이라고요. 하다못해 머리카락 몇 개만 남아있어요. 이게 누구의 머리카락이라. 그래서 그 인격과 절대 이렇게 분리돼서 인간의 육체가 그 인식되거나 호칭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물질계에 대한 어떤 거부감, 부정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세상적 개념인 것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육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태껏 죄밖에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그 원리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이제 육신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영이라 이렇게 둘을 상징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교차되지 않고 이 두 영역은 공유되는 그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죄를 따라서 살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했을 때 우리는 어떠했느냐 앞에서 쭉 로마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때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없고 선을 혹 마음에 갖는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낼 의지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어느 만큼 죄가 우리를 좌우하고 흔들었느냐 하면 율법으로도 우리에게 사망을 열매 맺게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죄에 가공할 권세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원래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의다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죄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선한 것을 갖다 입력시켜도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어쨌든 죄악과 사망밖에 없었던 것이 육신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4절, 5절, 6절을 상세히 풀어놓은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도 우리는 고쳐지지 않고 의를 맺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율법을 가지고도 죄밖에 사망밖에 열매 맺을 수 없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육신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했었기 때문에 15절 보십시다.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 자기밖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었던 입장이 있었을 때 인간은 도덕과 율법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선을 행할 힘이 없고 그 선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 어떤 법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그 선한 것을 가지고도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죄를 만들어낼 줄밖에 모르더라 말입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처지였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훈련소 소대장이 거듭거듭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담요 갖다 주고 떡 바꿔 먹거나 총 갖다 주고 떡 바꿔 먹으면 누나를 빼놓겠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담요를 갖다 주고 떡을 바꿔 먹다니, 군인이 총을 갖다 주고 떡을 바꿔 먹다니. 근데 한 두 주일쯤 이제 훈련 받고 두 주일쯤 지나서 등가주하고 백가주하고 늘 붙어 다니니까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눈깔이라도 빼가주고 떡을 바꿔먹게 생겼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그러니까 만일 그 경고를 듣지 않았으면 모포 갖다 주고 떡 바꿔먹는다는 발상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 요걸 주면 떡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격 훈련을 받으러 사격장에 나갔는데 이동주부, 그러니까 늘 쫓아다녀요. 철조망 밖으로. 떡 싸세요. 군인 아저씨 그거 주고 이 떡하고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고 다니는 군장 중에서 삽, 수통, 탄띠 무엇이든지 바꿔주는 거예요. 떡하고. 우통이라도 벗어주게 생긴 거지. 얼마나 큰 유혹이었나 모릅니다. 왜 안 했다고요? 기회가 없어서.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 늘 서 있는 자리가 철조망으로부터 멀어서 못 바꿔먹고 가까이 있던 놈들은 예외 없이 바꿔먹고 그리고 밤새 으덮어지고 그런 일의 악순환이었죠. 우리가 요즘 영화나 TV나 폭력물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걸 재미있게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쓸 이유가 없는 동안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여서 누적되어서 나쁜 일을 만드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화를 내야 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태껏 보아왔던 것이 여러분이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즐기는 오락에 불과했었던 것 같지만 분노를 터뜨리면 여태껏 보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방법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한 원리와 함께 여러분을 충동질하여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영화들을 보면 어떤 욕들은 그냥 예사 낮춤 정도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없어졌습니다만 저희가 클 때는 이런 욕이 많았어요. 누구를 부를 때마다 새끼라는 말이 꼭 붙곤 했어요. 그죠? 친구들끼리도 누구 새끼야였어요. 그때는 그게 그래서 뭐였냐면 예사 낮춤이었다고요. 욕이 아니었어요. 그래 사실 욕이죠. 너무 흔하게 쓰여서 아무도 그걸 쓰면서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썼죠. 그러면 친구를 부를 때 누구 새끼야 이렇게 불렀으면 욕을 할 땐 그거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욕을 해야 될 땐 그거보다 더 강한 걸 써야 되고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는 싸울 때 써야 되는 건 욕할 때 써먹었습니다. 싸울 때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육신에 거하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태인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됐다는 것이 뭔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그 큰 성경과 가장 반대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학인 것 같아요. 교육은 사람은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고 가르치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면 고쳐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그러니까 타락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낙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나쁜 조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사는 중에서 범죄가 제일 많은 데는 언제나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자연과 싸워야 되는 곳에서는 범죄가 적습니다. 자연과 싸울 필요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육계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자. 그것이 죄를 줄이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간답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선행을 격려하고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반발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 일에 대하여 반발심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데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대하여 반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인간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 중에 최고가 이거 아닙니까? 왜 너희만 오르냐? 왜 너희만 오르냐?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시험 봤는데 정답 쓴 사람 맞다 그러고 틀린 사람 틀렸다고 했는데 틀린 건 똑같이 틀리지 않죠. 정답이 10이면 틀린 놈은 9, 8, 뭐 16 이렇게 써서 틀렸을 거 아니에요. 틀린 놈 모두 뭐 왜 너 하나만 정답이냐? 그런 거랑 똑같은 우스운 얘기인데 수학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이런 진리, 더 큰 진리에서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숫자가 더 많아서일 겁니다. 우리는 이 도덕적인 교육의 한계와 사람이 이 육신에 거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절망감에 대해 뼈저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좋은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부패한 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형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고 마음의 경향입니다. 이것은 고상하고 명분 있는 데는 끼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어느 곳에나 끼어듭니다. 무엇에도 끼어드느냐 하면 남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끼어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어드냐 하면 가장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죠. 기도를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금식을 자기 자신을 숭배케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자기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린 그 선한 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구제 불능이죠. 오죽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자리에 오지 않고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도 자신을 고칠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도 보시면 24절에 이 절망에 찬 부르짖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예요 금방.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냐? 우린 혼자서는 안 돼요. 그가 어떤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가 어떤 선행을 하고 있거나, 그가 어떤 도덕성에 의하여 고취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로 혼자서는, 그가 육신에 거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처지로서는 혼자서는 그 문제로 절대 영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는 그것으로 사망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을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일에 대한 그 진정한 핵심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멸시의 눈을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혼자서는 그 이상의 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돌아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결국 이 결론의 확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처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자들의 복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라도 신자들이 자기 자신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 얻은 자로서 또다시 나 혼자다 이렇게는 가지 말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그 저는 혼자였고요. 그때는 무엇을 주든지 다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됐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나에게 아무리 좋은 지도와 좋은 내용과 무슨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것을 결심하고 나 혼자 그것을 만들어내고 나 혼자 그것을 책임져야 했을 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망으로밖에는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간섭과 그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영생을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 안에는 자랑이 없고 감사만 있으며 낙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육신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었지. 여러분의 구원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실패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 순종, 거룩 놓치지 말고 수행하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 묶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기로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의 이 복된 운명을 인하여 남은 여생 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 속에 그리고 감사와 찬송 속에 다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